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되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거든. 이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못 말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뽑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또 모세 얘기, 누구 얘기, 이사야 얘기 쭉 뽑았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결론을 딱 내려요.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에 살죠. 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 우리는 하늘에 사니까. 그렇죠?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약간 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약간 안 간 사람은 아직 복음 정도에서 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자, 우리 이제 낮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 왜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셨어야 됐나.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죄에 대해서 또 살펴봤죠.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속 제자들한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계속 간다고 그러셨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아, 이제 여러분은 아세요. 왜 떠나야만 되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은 뭐가 안 돼요? 네?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까?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가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훅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교회다. 역시. 사람들의 집합체. 이 집합체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하다 우리까지 왔다 이 말이. 여기서 또 우리는 바톤을 또 우리 후대에 남기고 우리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로마서 16장으로 다시 왔어.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여차여차 비밀에 계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다 살펴봤어.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왜 꼭 있어야 되는가, 답이 다 나와요. 그렇죠?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잘 아시지만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1장으로 오겠습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1장부터 계속 복음 하다가 그런 얘기로 끝난 거예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여차여차 아들에 관하여 여차여차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차였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계속 복음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도대체 복음은 어떤 위력이 있는가 그거를 그린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가 그거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는 게 각이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확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요각 조각 조각이 막 합쳐져서 반짝반짝반짝. 마치 우리 복음도 복음을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반짝 저쪽에서 반짝 이게 다 한꺼번에 반짝반짝반짝반짝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 개가 합쳐져서 복음이 탁 나니까 반짝반짝반짝 광채가 나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서는 그것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 2장, 3장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1장 28절. 아까 우리 죄에 대해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뭘 두기를 좋아할까요? 자기를 두기를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 자아 충만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이꼬로 죄예요. 그 자아예요. 자아가 죄예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제일 걸림돌이 마귀예요?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 죄 덩어리예요. 그게 교회 생활 중에 부딪히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부딪히고 해가지고 요절이 나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이 자아, 이 죄.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로 살기를 원해요. 죄인이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 잘해요 우리가. 아 저 죄인 저거 아 저거 못됐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생각한다. 그 선악이 한 구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땐 죄 같아도 예? 또 어느 날 보면 자기도 그거 행하고 있고 또 남이 보면 내가 선이라는 것도 죄예요. 어저께 다 말씀드렸죠. 예.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갖고 있고 아주 하나님 열심히 종교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열심을 냈다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치는 내가 뭐 자랑해 봤자 알고 봤더니 똑같다 이 얘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잘 아시는 거. 결론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3장 23절에 딱 결론을 내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건 다 죄. 하나님의 생명의 광채가 아닌 건 다 죄. 네.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죄.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죄예요. 훌륭해도 죄, 선해도 죄, 아름다워도 죄, 똑똑해도 죄, 다 죄. 하나님 영광에는 못 이르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수준, 영광의 수준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자, 이거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놨나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형편없는 자들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나. 너무너무 엄청나게 만들어 놨다. 이게. 로마서 얘기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 신칭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냐. 자, 보십시다. 첫 번째로 어떻게 봐주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봐주세요? 24절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수준에는 절대 못 미치는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은 뭡니까? 자꾸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늘어나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수준으로 같이 하나 되고자 했는데 이것들이 인간들이 뭐예요? 선악 갖다 먹고 영광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거고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26절에 어느 수준으로 이끌으셨다? 잘 들으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렐루야. 누구랑 똑같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와. 예?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운데 누구도 의로워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잖아. 수준이 같아졌다잖아요. 우리가 맘먹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끌어올려주셨다. 값은 누가 치르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 치르고 우리는 값도 안 치르고 우리가 푹 하고 올라왔어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운 수준에 딱 걸맞는 사람들로 똑같이 만들어주셨다. 그래야만 뭐가 가능하니까? 하나의 교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존재하고 하나의 교제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모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 복음은 이런 거다. 예? 복음은 이런 거다. 수준이 저 하늘 수준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믿습니까? 아,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김동완 형제 같은 사람도 의롭고 왕창 인생을 헤매다가 간증 들어보니까 죄인도 저런 죄인이 없는데. 이야. 저 얘기가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주셨다. 뭐가 이렇게 만들어줬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값을 누가 치렀다? 누가 치렀다? 예수님이 치렀다. 뭘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짜리라. 똑같은 가격이, 가격이 예수예요. 너 얼마짜리냐? 나 예수짜리다. 이것입니다. 가격이 예수님과 동등해요. 가치가 동등해요.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랑 똑같이 보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보신다. 그게 예수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뭐 그냥 밋밋해요. 그 정도 가격 갖고 되나? 야. 그의 피로, 피 얘기는 잘 아십니까? 참고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다 아는 얘기를 정리를 다 아는 얘기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로,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예, 제대로만 읽으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 거기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다 그림자고 그리스도만, 이 얘기하려고 히브리서가 쓰인 거거든요. 예, 그 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막에, 성전에, 예, 제사 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잘 아시죠? 예. 여길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 여기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여긴 지성소, 요건 성소, 요건 뜰. 여기 게이트가 있고 큰 문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에서 제사장이 양을 잡고 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닦고, 여기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가구가 있고, 여기에 가면은 이제, 예?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을 쓴 돌판, 여기 십계명을 쓴 돌판 두 장이 이렇게 들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여기다 갖다 이제 피 뿌리는 거다. 다 아시죠?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니까.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보통 때도 와서 제사 드렸지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은 욤키푸르 해가지고 속죄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이 큰 날이에요. 지금도. 제가 사는 시카고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욤키푸르 되면 굉장해요. 죄사 안 받겠다고.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속죄일. 욤키푸르. 자, 그날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이 와서 죄 고백하면 여기 와서 짐승을 잡아요. 근데 욤키푸르 이날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여기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여기 휘장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때 들어가면 죽어요. 자, 그럼 백성들은 성전 주변에, 뭐 광야에서부터 성막 주변에 이렇게 모이죠. 죄를 와서 회개하고, 이런 죄졌습니다, 저런 죄졌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염소 두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아, 잡는 게 아니야. 한 마리는 안 잡고, 한 마리는 이 염소에다가 1년 내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염소에다가 다 얘기해준다는 뜻으로 안수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민족을, 국민을 대표해서 지은 모든 죄를 누구한테? 염소한테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염소를 제사장들이 끌고는 광야로 한참 나가요. 멀리 멀리, 아주 멀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광야로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염소를 풀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뭐예요? 죄가,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다? 멀리 멀리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염소는 헤매다가 굶어서 죽는 거예요. 무인지경인 곳에 가서 염소를 놓는다. 염소가 멀리 멀리 가서 죄로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자, 요런 뜻. 요거 하나. 자, 요걸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염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물론 다른 염소에다가 또 안수를 해요. 백성들의 죄를 대표로 해서 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 염소가 이 제단에서 이제 목을 따고 해서 피를 받아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는 이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 뿌리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다 뿌려요. 옷을 초를 취해가지고 피를 쫙 뿌립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겠어? 다 아시죠? 보통 때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되니까 이스라엘 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 계세요? 어디나 계시지? 근데 상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보통 때는 항상 뭐를 열심히 보고 계세요? 뭐를? 십계명을 열심히 보고 계세요. 보통 때 하나님 십계명 학습을 하고 계세요. 항상 보고 계세요. 그 눈으로 백성을 보면 제단 누구예요? 1번 어겼다, 3번 어겼다, 5번 다 죄인이에요. 1년 내내 3번, 2번,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죄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더니 죽고는 그 피가 와서 어디를 다 덮어버렸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다 덮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만 보인다? 평소에 보이던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염소가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흘린 피가 싹 뭐를 가려버렸어요? 율법을 가려버렸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죄인 이러려다가 딱 보니까 피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안 보여요. 율법이 있어야 야 너 이거 범했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용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속죄일의 속죄법이 염소 두 마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날. 자, 탁함이 와야지 이제. 이건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의 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거기에 아주 이 속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이건 뭐 너무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예수 가치가 됐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샀단 말이에요. 샀다. 예수님이 자기가 피라는 지불을 하고 우리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죄가 싹 없어지고 수준이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3장 26절에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믿음으로 이롭게 돼서 이신 칭의라고 하더라 뭐 이런 교리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은 또 뭐가 복음이냐. 4장까지 다 그 얘기예요.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예,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졌다. 이 얘기예요. 4장까지. 자, 5장에 들어가면은 복음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같은 얘기인데. 네, 같은 얘기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왜? 언제 원수가 됐어요? 선악과 때. 선악과 따먹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누리자. 생명나무를 임의로 따먹으라. 놔뒀어요. 생명나무 먹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택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 원수가 됐어. 근데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팍 올려주더니 하나님과 이제 뭐하게 됐다? 화해하게 됐다. 그래서 5장 1절에 무슨 말이 써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를 누린다 우리가? 화평하게, 화평을 누린다. 원수 관계가 다 법문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돼.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거기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화해한 시간이 됐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해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원수 관계가 사라지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죠. 원수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 원수 관계에서 깨끗하게 해결돼. 복음은 이런 것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자, 누가 우리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었나? 12절에 보세요. 아까 다 얘기한 거. 그놈의 한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되게 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이 원수. 그런데 이런 원수지간을 하루아침에 해결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절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네? 생명을 얻었다. 화해를 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됐다.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또 생명에 이르렀다.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같은 말이죠. 생명,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갖게 됐다. 복음은 이렇게 만든다. 영생이다. 자, 이 영생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영생이니까 하나님도 영생, 우리도 영생.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도 영생, 우리도 영생이니까 이제는 뭐가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의 교제가. 그래서 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운명이 내 운명.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 하나님이 좋은 게 나도 좋고 하나님 싫은 건 나도 싫고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논다. 그 얘기가 로마서 6장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딱 보니까 한 운명이다. 생명이 있으니까 한 운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그렇죠? 한 운명이란 말이야. 침례로 설명했어요.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이건 새 생명 가운데 완전히 하나.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새 생명을 누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뭐예요? 한턱 속이에요, 이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운명.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와 같이 한 운명된, 이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과거는,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한 운명이 돼서 완전히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그렇죠? 자, 이것을 모일 때마다 교회가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긴다 드린다란 말이 11장 12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개인이 혼자 여기고 드리고 여리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쓴 건데? 누구한테 썼어요? 교회에다 쓴 거예요. 개인이 백날 여긴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여길만 하면 또 도로아미타불. 그러나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니까 그 안에서 늘 여기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뭐예요? 계속 여겨짐의 연속성. 그러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의 연속성. 그 얘기한 거예요. 산자로 드리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개인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한 운명이니까 이제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옛날엔 완전 사망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복음은 이런 거. 영생. 복음은 영생이신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영생.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은 뭡니까? 7장 이후에 보면 복음은 또 뭐냐? 복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다. 예? 까다로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라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이러면 산다. 율법에 610여 가지가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이러면 죽고 저러면 산다예요. 전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 약해서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니. 무슨 얘기? 전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 율법이에요. 새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죠, 이 얘기? 근데 전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인데 아주 까다롭게 굴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저렇게 안 하면 때린다.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전 남편이 돼졌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새 남편하고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 이런 거예요. 전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큰 액자에 응접실에 큰 액자가 1 계명 10가지 1 나 외에 다른 남편을 쳐다보지도 말아. 죽는다. 이 내 사진 말고 다른 남자 사진은 절대로 보지도 말고. 3. 빨래는 매일같이 저녁 6시에 해라. 뭐 이런 거. 밥은 요렇게 해라. 짜지도 말고 맵지도 말고 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옷을 입을 때는 요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예. 살갗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죽는다. 뭐 자. 그 깨알같이 쭉 서 있어. 숨이 콱.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면 귓방맹이 한다고. 네. 이렇게 10년을 살았어. 아주 뭐 요렇게 말라고 이제 완전히 내 팔자야. 아니 너 어느 날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뿅. 예? 그냥 뿅 갔어요 자기한테. 그러더니 결혼해 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결혼을 했어. 아주 꿀 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를 딱 들어와서 얼른 응접실을 받쳤다. 액자가 혹시 달렸나? 아무것도 없어. 그 이튿날 전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뭐만 해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좋아 죽겠어. 1초라도 너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내 인생은 고무줄 없는 새총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남편을 다 보고 있으려니까 예? 밥 해주고 싶고 빨래 해주고 싶고 뽀뽀해 주고 싶고 예? 그렇죠? 다른 남자가 보이겠어요? 절대로 안 보고 남편만 보고 있으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그렇게 10년이 지났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롱 깊은 곳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액자가 하나 만났어. 액자. 딱 봤더니 십계명 이렇게 써있어. 1.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읽고 있는데 옛날 남편이 두고 간 거 읽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을 다 지켰어. 보니까 누구랑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에? 뿅 가니까 다 지켰어.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 남편은 돌아가셨고 새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율법은 이제 에?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전 남편이 제 아무리 십계명 갖다 대고 우리를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했어요. 새 남편은 하라 소리 안 하고 그저 사랑하고 한 운명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그 얘기를 8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8장 1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정해버리시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 말 이후에 계속 무슨 말이 등장하나 보세요. 영, 그죠? 5절에 영,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예?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살 것이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영이 예?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고 16절에 성령이 이렇게 하고 자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부활하신 날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그날부터 뭡니까?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서 이제는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영영 됐단 말이에요. 영영영영영영 성령과 함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영적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육의 수준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수준에서 노는 거. 그게 복음이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거 다 육적인 수준이에요. 육적인 수준. 그 요구는 다 이루어졌다. 영으로서 살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첫날 얘기했죠. 어저께 첫 번째 시간. 영적인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적인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도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전 남편이에요. 새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능력 없다는 얘기를 계속한 게 7장 내내 그 얘기예요. 예. 율법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인간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예수 믿고 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인생을 뒤집어 엎었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부. 요 각도에서 봤더니 이렇게 뒤집었고 저 각도에서 봤더니 이렇게 뒤집고 요 각도에서 봤더니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라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누구나 선이 거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7장 24절.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의 고백 뭡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인간은 다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안 돼요. 안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배워서 아시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전쟁 포로를 로마 사람들은 전쟁해서 적군의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죽였냐면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했고 또 어떻게 죽였냐면 포로를 이렇게 죽이는 전쟁에 시체가 많이 나오니까 예? 시체하고 생포된 포로를 코는 코, 입은 입, 눈은 눈하고 그래서 똥똥 동이는 거예요. 전체 몸을 팔은 팔, 예? 다리는 다리 시체랑 산 사람 포로를 끈으로 완전히 동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체가 바로 코앞에 이러고 있고 시체를 완전히 끌어안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 시체 썩는 냄새와 함께 예? 조금씩 죽어가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전쟁 포로 죽이던 로마 사람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어떤 존재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 어떤 존재다. 이 사망의 몸. 누구? 사망의 몸. 시체의 시체의. 이 지금 전쟁 포로로. 여러분이 전쟁 포로. 제가 전쟁 포로라고 합시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못 건져내요. 그죠? 그 얘기했어요. 비참한 신세다. 그런 뜻이죠. 방법이 없다. 인간은 그 상태다.
그런데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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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겉에 있는 율법을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볼까 적용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법이 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법이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안에 들어왔어요. 법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언을 누가 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한 예언 있죠. 예? 예레미야의 예언 기억하세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걸 예언을 해놨어요. 예.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옛날 언약 말고 옛날 약속 말고 완전히 이건 새 약속입니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시내산의 언약, 율법 이런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과 같지 않다. 새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속에 들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서 영적인 수준에서 노니까 겉에 법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법이지. 그렇죠? 일찍이 예언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네. 새 언약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완전히 예? 새 시대가 왔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5절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16절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 율법에서의 해방이에요. 전 남편에서 해방돼서 새 남편 예수와 결혼했다. 이게 복음이다. 이제는 새 남편 되신 그분과 한 운명이 됐어.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됐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됐다. 이게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오십시다, 이제.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존재가 됐느냐. 다시 또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14절에,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생명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과 동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낳으면 내 아들이니까. 동질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얘기는 또 뭐냐, 이거. 양자의 영. 번역을 양자로 하면 이게 아주 헷갈리는 건데. 예. 자, 이 양자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말이죠. 로마 시대는요,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냥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낳았을 때. 예? 그래서 아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노예한테 맡겨요. 그래서 노예가 키워요. 예? 노예가 훈련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세자 있죠, 세자. 예? 세자를 삼기 전에 먼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삼아서 뭐예요? 누가 키워요? 예? 유모도 키우고, 그 다음엔 또 누가 키워요? 스승이 달겨붙죠. 그래서 왕 수업을 한참 해요. 그렇죠? 그래야만 왕이 되지 그냥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로마 시대 땐 아들로 태어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냥 안 그래요. 예? 몽학 선생이라는 노예가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몽학 선생이라는 노예가, 선생이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건데, 몽학 노예라고 그래야 돼. 몽학 선생이라는 노예가 키워요.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아, 얘는 상속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 뭐를 해요? 아버지가. 그때 참 아들로 취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양자로 삼는다 그런 말이지 남의 아들 양자 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양자는 남의 아들을 양자 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양자는 로마의 그런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들을 내 아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 참 내 아들 되는 과정을 양자를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거 참 너무 엄청난 얘기잖아. 아바 아버지. 누구를? 누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건 누구만 부를 자격이 있었어요, 원래. 원래. 예수님. 예?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 아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구도? 누구도? 우리도. 우리도 아바 아버지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거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이제 17절에 자녀인데 보통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후사.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아버지를 그대로 상속한 사람을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와 함께 상속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국말로는 함께 하는데 fellow heirs.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거 흥분 안 됩니까? 아,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예수님 좀 더 주고 우리는 덜 주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상속을 받는 존재.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 안에 속한 우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넓히려고 자기 상속자로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한 동일한 그 말입니다. 펠로우 동반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반자예요. 태진아가 부른 노래 있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주 성서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할렐루야. 아, 이거 정말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막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동반자 그러면 태진아가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생각나면서 상속자라.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라.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는 아바 이걸 우리도 부른다. 아바. 하나님 우리 아바. 아람액 말로 그게 아빠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친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엄청나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한번 얘기하는데 또 찾아보죠. 거기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죠. 같은 얘기. 갈라디아서 3장에 거기 몽학선생 얘기가 23절 이하에 나오고 그때까지는 율법은 몽학선생 노릇을 했다. 노예 역할을 했다. 율법. 근데 이제는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노예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랑. 그렇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 상속을 받는다. 유업, 상속이란 말입니다. 기업, 유업, 유업을 일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상속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종이나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누구 밑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노예 아래서 있다 이 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뭘 모를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이 아바 예수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 생명이 같다. 그래서 우리도 아바 하나님과 생명이 같으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다. 로마서와 똑같은 얘기 또 써있네. 얘기도 그죠? 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 17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세상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반자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운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도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결혼한 아내가 좋은 일 있을 때만 동반자가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도 동반자고 예? 힘들 때도 동반자고 즐거울 때도 동반자고 좋은 일 있을 때 동반자고 영광 받을 때도 동반자고 예? 항상 동반자. 우린 예수님의 동반자니까 고난도 함께 고난을 꼭 받아요. 고난을 꼭 받아요. 교회는 고난을 꼭 받아요. 가만 안 놔둬요. 이 세상이 절대로 뭐니까? 원수니까. 동지는 가만 놔둬. 이 세상이 가만 놔두는 교회들은 동지예요. 세상과 동반자 관계라 가만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반자 관계인 교회는 꼭 고난을 받아요. 손가락질도 받고 이거저거 소리도 듣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고난도 함께.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예수님과 한 운명. 자, 에베소서도 또 한 번 또 찾아보죠. 뭐 성경 너무 여기저기 많아서 찾는 즐거움. 여러분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찾는 즐거움. 뭐 사방에 똑같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3장. 나중에 에베소서는 따로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에베소서 3장. 바울이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이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벅차고 미치겠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점점점점점 무슨 얘기야? 하도 벅차가지고 예? 뭔가 얘기를 헬레다가 까먹었는지 해가지고 바울이 점점점점점점점 하고 1장에서 하던 얘기로 돌아갔어요. 1장에서 이미 한 얘기를 도로 가요. 도로. 왜? 하도 벅차서. 이 하나님의 목적, 경륜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나요? 그 당시 감옥? 바울이 있었던 감옥? 로마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못 도망가게 하려고 감옥 철문으로 꽉
잠금쇠로 잠그고 그 철문 앞에 로마 군병 간수 두 명이 딱 무기 들고 지키고 있어요. 감옥 그 방 앞에. 그리고 걸어 잠궈놓고 감옥 안에는 죄수하고 간수 또 두 명이 예? 한쪽 손에 죄수의 한쪽 손을 이쪽에 있는 군병의 손에다가 체인을 칭칭 감아서 묶어놓고 요쪽 손은 요쪽에 있는 군병한테 칭칭 감아서 묶어놓고 예? 도망갈 수 있어요?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계속 교대하면서 항상 4시 24시간 상주하면서 제수를 지킨 게 그 당시 로마 감옥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 그 앞에 불러다가 바울의 제자 누구 불러다가 부른 걸 거예요. 왜? 뭐 어떻게 써 이거 못 쓰지. 대필한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자, 내가 부를 테니까 써라. 써내라.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잘 아시다시피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좋게 말할 수밖에 없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이에요. 그게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복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앞에 찬송하리로당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말하리로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걸 갖고 우리를 좋게 말했어. 너 좋아 죽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좋아 죽겠어요! 그게 찬송이라. 그리고는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문장을 끝내지 않고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 말로. 단어만 202개. 단어 202개로 한 문장을 얘기했어. 무슨 뜻이지? 너무나 하나님 좋아 죽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 너무 벅차서 그냥. 문장 끝날라라면 또 나오고. 끝날라놓고. 그러니까 받아 쓰는 사람이 좀 찍을라라다 또 나오고. 찍을라라다 또 나오고. 이렇게 받아 적은 거.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쇠사슬의 간수에 묶여서도 막 너무너무 이 영광의 복음 때문에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촥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써내려가다가 3장까지 왔는데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흥분이 또 딱 되니까 점점점 찍고 다시 1장 얘기로 또 돌아갔어. 복음은 이런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있어도 막 흥분해서 미치는 게 복음이에요. 사업이 망해도 복음만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복음만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얼마나 정신없는지 봤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어저께 다 얘기한 거죠. 들었을 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이거 앞에 1장에서 다 한 얘기인데 또 하고 있어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감추였던 비밀이니까 옛날 세대에는 아무도 몰랐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후사 상속자. 하늘을 다 상속받는 사람.
이게 복음이다. 에베소서 나중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찾아본 건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밑에 동생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상속하는 맏아들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언제 하셨다? 미리 하셨다. 언제 하셨다? 창세 전에 하셨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셨다. 미리 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려고?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게 하려고 미리 다 창세 전에 계획해 놨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니까. 그들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됐어.
그들이, 교회가.
교회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됐어.
너무 엄청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준다는 생각만 하면은 막 너무 엄청납니다.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잖아. 영광.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미 하셨다니까, 이미. 앞으로 영광 받을 거 그 정도는 육아 아니게 미리 영화롭게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별로 감격도 안 하니까 빨리 끝내야겠네. 자,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랴. 자, 여기부터 보면 이게 저는 여기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그 이후까지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누가 복음 말고 누가 복음 누가 복음 저를 보지 말고 고기를 보세요. 누가 복음이죠.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한 운명이란 말입니다. 아들과 한 운명, 똑같은 운명.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못 끊으니까 아무도 하는 아무가 거기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38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 사건, 상황, 사물.
모든 것, 마귀, 모든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네.
39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 왜요? 예수님과 나는 뭐니까? 하나니까. 한 운명이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니까. 이건 안 끊어지니까. 하나는 절대로 끊을 수 없으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계획하고 마련하고 정하시고 다 하신 복음이다. 이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렇죠? 되셨어요? 되셨어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 복음이 활활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여기 우리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내가 속한 교회가. 그 안에 있는 나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창세 전에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벌써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야 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그런 모습일까? 그런 교회가 이런 복음을 담을 수 있겠어요? 예? 흔히 우리가 생각해왔던 교회, 조직적인 그 교회가 이런 복음을 담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터져버린다. 발효작용을 하도 해서. 복음의 이 발효작용이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헌 포도주 부대는 감당을 못한다. 이런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 얘기는 우리가 추후에 또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쭉 훑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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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 너무 엄청난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초등학생 답을 한번 해봤어요. 뭐다? 제가 계속 몇십 번 얘기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하신다. 로마서가 그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그게 창세 전에 갖고 계시던 예? 목적이에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야 하면 똑같은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쫙 넓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다른 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간단한지 초등학생 이치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수준의 생명만 하나님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으로, 아들의 형상의 수준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예?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고. 예?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지금 제가 한 말을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세요. 싹 뒤집으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려던 게, 하나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간다. 아멘. 엄청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수준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려던 계획은 스포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엄청나지요? 교회가 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복음의 수준, 그런 영광의 수준,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누리는 경험이 없이 그냥 열심히 존다면 자기 같은 사람밖에 못 만들어내요.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계속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나. 아들의 형상,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좀 가게. 이런 얘기만 잔뜩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그런 교회가 예수님 기도처럼 그런 영광을 경험한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걸 보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기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눈 기도가 뭐예요? 저희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저희가 우리 안에 있어. 이거를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준이 저거구나 하고 그 수준에 이를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늘어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복음 전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모양 욕골 수준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끝까지 백날 이르러도 내 수준밖에는 못 만들어요. 일 많이 해도 내 수준의 사람만 잔뜩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런 복음을 맡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신선놀음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수준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산에서, 울산에서, 예? 서울에서, 대구에서, 경산에서, 예? 여기저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그 형상의 수준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예? 그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먼저 이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 없이 교회 생활 백날 해봐야, 예?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나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명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게 하나님 생명으로. 이 복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